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추석 당일인 오늘도 전국이 이례적으로 푹푹 쪘습니다. 곳곳에 폭염경보까지 내려져 추석 맞나 싶을 정도였는데 이런 더운 날씨에 전기나 물이 끊기는 사고까지 잇따랐습니다. 바로 동대구역으로 가보죠. 자, 윤두혜 기자, 기차 타러 역으로 나오신 분들이 뒤로 많이 보이는데요. 지금도 많이 덥습니까?
네, 오늘 대구는 낮에 36.1도까지 올랐는데 지금도 여전히 덥습니다. 제 뒤로 고향 찾아서 내려오신 분들 그리고 다시 일터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들 오고 가고 계신데요. 정장 차림 보기 어렵습니다. 다들 한여름 반소매 차림입니다. 네, 날이 덥고 동대구역 안팎에 귀성, 귀경객이 붐벼서요. 보통 9월 초부터는 접어두는 그늘막이나 미세한 물방울을 쏴주는 쿨링포구까지 모두 동원했습니다. 시민들은 이런 추석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68인데 처음으로 이렇게 덥고 가을이 돼야 되는데 한여름이 너무 한여름 같이 더 더워요. 맞지가.
네, 그렇습니다. 정말 처음 겪어보는 추석인데 이렇게 덥다가 전기와 물이 끊겨서 명절을 제대로 나지 못한 곳도 많았다고요.
네, 오늘 전남 여수 돌산과 율촌 지역 1600여 세대에 오늘 낮까지 24시간 넘게 물이 끊겼습니다. 네, 명절 연휴에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이 많았는데요. 더위에 물 사용량이 늘면서 정수장 물이 부족해진 탓입니다. 살수차까지 동원해서 오늘 낮부터 물 공급 다시 재개했는데요. 어제는 추석 대목을 앞둔 경기 부천의 한 시장에 6시간 동안 전기가 끊겼습니다. 이 전력 양을 감당 못한 전선 탓이었는데 상인들 손해가 컸습니다.
죽기 시작하죠. 어떻게 해. 싸게라도 줘버려야지. 뭐 절반급 내리 팔아야죠. 냉동고에 물건도 놓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도 오늘만큼 덥다고요?
네, 오늘 전국 80곳에 폭염경보가 또 78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전남 곡성이 38도까지 올라서 전국에서 가장 더웠고요. 대구 인근인 경북 김천도 37.9도까지 올랐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하게 덥겠습니다. 체감 온도가 낮에 33도에서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더위는 금요일 낮부터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모레까지 소나기가 내리고 찬 공기도 슬슬 우리나라로 내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주에 모두 71일 등 올해 유난히 많았던 열대야도 토요일 아침부터는 사라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대구역에서 윤두열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처음 겪어보는 무더위 속 추석이지만 그래도 오늘 평소보다 더 크고 더 밝게 보이는 슈퍼문이 뜬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서울 남산타워로 가보겠습니다. 자, 윤두혜, 자, 김한수 기자, 더위를 뚫고 보름달 보러 나온 시민들 많이 왔습니까?
네, 아직도 후텁지근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보름달을 보기 위해 많은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남산에서 이제 한가위 달 큰 보름달을 보려고 나왔습니다.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약간 축제 같은 분위기로 재밌게 놀다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슈퍼문이 뜬다고는 하지만 구름이 많아서 잘 보이지 않는 곳도 많다던데 그곳은 어떻습니까?
네, 여기도 구름이 껴서 아주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조금 더 어두워질 때까지 한번 기다려봐야겠는데요. 네, 슈퍼문은 지구와 달이 가까워지면서 평소보다 더 크고 더 밝은 상태를 말합니다. 지난달에 이어 올해 두 번째인데요. 오는 10월과 11월에도 슈퍼문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한낮에는 한여름처럼 더웠는데 아무래도 당일인 만큼 가족들과 놀러 나온 시민들이 많았다고요?
네, 오늘 낮부터 시내 곳곳을 다녀봤습니다. 먼저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외할아버지 집이 서울이어가지고 놀러와가지고 경복궁 와보고 싶어서 한복 입고 사진 찍으러 왔어요.
항상 그리운 어머니 명절마다 뭐 오고 그리고 이제 따로 개인적으로 또 오기도 하고 한번 왔다 가면 마음에 위안이 된다고 해야 되나?
네, 오늘 체감 온도가 35도가 넘을 정도로 무더운 날씨였지만 이렇게 성묘를 가거나 제사를 마친 뒤 공원이나 고궁을 찾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네, 서울 남산타워에서 김한수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점점 더워지는 날씨는 차례상도 바꾸고 있습니다. 애플망고 같은 열대과일이 차례상에 오르는 건데 이대로라면 빨간 사과 같은 토종과의 올리기가 점점 어려워질 거란 말도 나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15가구의 차례상을 모아봤습니다. 바나나와 멜론, 샤인머스켓은 흔하고 애플망고도 보입니다. 열대과일을 안 올린 집, 네 집뿐입니다.
조상이 먹고 가는 게 아니고 산 사람들 먹으니까 요즘 사람들 좋아하는 걸 올려요.
인식도 바뀌었지만 주로 나는 과일이 기후변화로 달라진 영향이 큽니다. 대표적인 게 사과입니다.
너무 뜨거우니까 그런지 안 익어서 지금 못 단 집들이 많대요.
20도 이하의 서늘한 온도에서 새빨갛게 물드는데 올해는 추석까지도 30도 이상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30년 뒤엔 강원도의 일부에서만 사과를 재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 동안 망고와 파파야 등 아열대 작물의 재배는 크게 늘었습니다. 30년 뒤엔 우리나라 농지의 56%를 아열대 작물이 채울 것이라는 예측도 나옵니다.
네, 이곳은 경기도 고양시의 한 농장입니다. 제 옆에 있는 이 나무가 동남아가 원산지인 사탕수수인데요. 이렇게 지붕이 없는 노지에서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5월에 심은 건데 키가 이렇게까지 커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열대 작물이 진짜 무럭무럭 자라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정성으로 차린다면 열대 과일로 채운 차례상도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무서운 속도로 바뀌는 먹거리 지도는 걱정스럽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꺾일 줄 모르는 무더위 탓에 채소 가격도 고공행진 중입니다. 특히 시금치는 한 단에 만 원을 넘어섰는데 정아람 기자가 시장을 둘러왔습니다.
오늘 오후 경기 부천시 상동시장. 시금치 한 근에 만 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배추는 한 통에 15,00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서울도 채소값이 비싼 건 마찬가지입니다.
상추 이런 것들이 대부분 평상시보다 한 5배 정도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추석 때 많이 써야 할 물건들이 전반적으로 다 올랐어요.
장을 보러 온 손님들은 깜짝 놀랍니다.
상추 이런 몇 포기에 5,000원. 야채도 가장 많이 먹는 건데도 장난이 아니네 정말.
이거 한 단도 아니고 조금 한 주먹 사는데 지금 물가가 5,000원 이렇게 내라고 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과하지 않나.
최근 시금치 소매 가격은 100g에 약 4,000원으로 1년 전보다 57%나 올랐습니다. 한 단이 300g 정도인 걸 감안하면 시금치 한 단에 만 원이 넘는 겁니다.
고온으로 생육 환경이 좋지 않고 생육 부진으로 출하량이 감소한 탓에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죠.
배추와 무도 1년 전보다 50% 안팎 값이 올랐습니다. 일부 수산물도 가격이 껑충 뛰었습니다. 냉동조기는 1년 전보다 30% 가까이, 마른 멸치도 10% 넘게 값이 올랐습니다. 다만 공급이 늘어난 과일과 축산물은 추석을 앞두고 가격이 조금 내렸습니다. 하지만 무더위가 길어지면서 작황이 좋지 않은 채소는 가격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추석 연휴 의료 상황 어떤지 저희가 밀착 취재한 내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강원도에서는 한 남성이 소뿔에 받쳐 안구가 파열됐는데도 여러 지역을 헤매다 15시간 만에 겨우 수술을 받을 수 있었고 대형 병원의 응급실은 진료가 제한되는 곳이 많았습니다. 이예원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눈을 크게 다친 환자가 급히 병원으로 실려왔습니다. 소뿔에 받쳐 안구가 파열된 겁니다. 환자는 강원도 인근 병원과 서울의 한 빅5 병원 등에서 거부당한 뒤 약 15시간 만에 인천 병원의 수술대 위에 겨우 오를 수 있었습니다.
환자분 말씀으로는 거기서는 그 응급실 들어가자마자 내가 눈 다쳤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가라 그래서 어제 밤 한 11시쯤 오셔가지고요. 바로 입원 수속하고 전신 마취 준비하고.
추석 전후엔 예초기 칼날 등에 눈을 다쳐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많습니다. 하지만 안과 의료진이 부족해지면서 전국 응급실 중 안과 수술이 가능한 곳은 한때 평소의 60%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금 응급수술이 가능한 안과 병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요. 사실 전국에서 많이 오시기는 해요. 예초하시다가 돌에 튀거나 혹은 나뭇가지에 맞으셔서 안구 파열 또는 안구 출혈 이렇게.
이뿐 아닙니다. 추석 당일인 오늘 문년 동네 병원은 전국에 1,800여 곳이 채 안 됐고 큰 병원 응급실은 진료가 제한되는 곳이 적지 않았습니다.
바이탈 다른 건요? 혈압이나 이런 건? 아유, 근데 와도 될 것 같아. 어디 119예요? 화재 현장에서 오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호흡곤란이랑 다리 부어서 오신 분도 있고 뭐 이런. 평일에는 그냥 40에서 50명 정도 오고요. 그 연휴 때는 한 60에서 90명 요 사이로.
아침에 성묘 갔다가 셔틀버스에 손가락이 끼어가지고.
정부는 대부분의 응급실이 24시간 문을 연다고 했지만 배후 진료를 할 의사가 없는 탓에 환자를 그냥 되돌려 보내는 상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야 의정 협의체는 여전히 첫 발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정책 책임자들의 거취 등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가 계속해서 팽팽히 맞서고 있는 건데 이어서 김필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야 의정 협의체를 제안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오늘도 의료계와 물밑 접촉을 이어갔습니다. 한 대표와 만난 의료계 인사들은 대화에 참여할 핵심 전제 조건으로 3인방의 경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의료 정책에 관여한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과 복지부 장관과 차관이 물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인사조치도 협의체에 참여해서 말하면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대표는 어제 소방서를 격려 방문한 자리에서 의료계의 요구사항을 대통령실에 전달할 가능성에도 여지를 뒀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고 모두가 지게 될 겁니다. 협의체를 출범시켜 노력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해야 될 일을 당연히 할 겁니다.
문제는 추석 이후입니다. 한 대표 측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추석 의료대란이란 급한 불을 끄고 나면 더욱 완고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야당의 참여도 불투명해집니다. 야당이 전공의 협의체 등 주요 단체 참여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한 대표 측은 추석 연휴 직후가 여야 의정 협의체 출범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트럼프가 자신을 노린 두 번째 암살 시도가 다 바이든과 해리스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선까지 두 달도 안 남았는데 책임론으로 몰아가는 모양새입니다.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죽이려 한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힐 당시 모습입니다. 용의자는 달아난 지 40여 분 만에 체포됐습니다. 수사 결과 용의자는 12시간 가까이 골프장에 머물며 트럼프를 노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경호 실패 논란도 불거졌지만 정작 트럼프는 비밀 경호국이 제할 일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Well, the Secret Service did an excellent job. And they have the man behind bars and hopefully he's going to be there for a long time.
트럼프 측은 암살 위협의 책임을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에게 돌렸습니다. 트럼프가 미국 민주주의의 위협이라는 식의 발언이 극단적인 상황을 불러왔다는 겁니다. 이를 두고 최근 해리스와의 초박빙 대결 구도를 흔들려는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No one has tried to kill Kamala Harris in the last couple of months and two people now have tried to kill Donald Trump in the last couple of months. I'd say that's pretty strong evidence that the left needs to tone down the rhetoric and needs to cut this crap out.
정치 폭력을 규탄한 해리스의 성명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의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In America, we resolve our differences peacefully at the ballot box, not at the end of a gun. It solves nothing and just tears the country apart.
트럼프를 지지해온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바이든과 해리스에 대한 암살 시도는 없는 게 이상하다고 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또 한 번의 암살 시도를 계기로 대선을 앞두고 미국 사회의 분열이 더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윤입니다. 추석 당일에도 사건 사고는 잇따랐습니다. 아침부터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경찰을 피해 달리다 사중 추돌 사고를 내 7명이 다치는 등 교통사고가 곳곳에서 일어났고 강원도 정선 케이블카가 운행 도중 멈춰섰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흰색 SUV가 도로에 뒤집혀 있습니다. 구급대원이 사람을 꺼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오늘 오전 7시 55분쯤 전북 전주시 효자다리 부근에서 차량 4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20대 SUV 운전자와 동승자 1명이 크게 다쳤고 5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전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출동했고 SUV는 약 2km 거리를 도망치다 사고를 냈습니다.
도주를 하다가 무리하게 신호위반하고 나가다니 사고예요.
경찰은 SUV 운전자의 혈액을 채취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고속도로 1차선에 차량 한 대가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14분쯤 경부고속도로 청주나들목 인근에서 6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두 명이 크게 다치고 10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습니다.
평상시에도 한 사람 지나밖에 안 탔을 때 가족들이 잔뜩하고 있었죠.
경찰은 2차로를 달리던 차량이 정체 구간에서 급히 차선을 바꾸다 사고가 시작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전남 장성군 호남고속도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먼저 4중 추돌 사고가 나고 뒤따르던 승용차가 급정거하면서 또 다른 3중 추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3명이 다쳤고 1시간 30분가량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케이블카 탑승장이 사람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오후 강원 정선군 가리왕산 케이블카가 운행 도중 멈췄습니다. 비상전력으로 케이블카를 움직였지만 산 정상의 승객들은 길게는 2시간 넘게 발이 묶였습니다.
정확하게 설명은 안 해주고 처음엔 뭐 30분 이야기하다가 1시간 늘어나고.
정선군은 모터 고장으로 케이블카가 멈춘 걸로 보고 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팀F 사태로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들에게 이번 추석은 그야말로 악몽입니다. 정산 받았어야 할 수십억 원은 아직도 못 받고 있고 직원들은 다 떠났습니다. 업체들은 매일이 지옥이라며 아직까지도 누구 하나 책임진 사람이 없다고 울분을 터뜨리고 있는데 연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상자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지난해였으면 북적였을 곳입니다. 직원이 10명이던 이 소형 가전 유통업체는 팀F 사태 이후 직원이 3명으로 줄었습니다. 40억 원에 달하는 돈을 정산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죽고 싶어요. 너무 살기 힘든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저희 직원들이랑 가족들을 위해서 버티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은 더 고통스럽습니다.
회사가 커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었고 뭐 즐거운 명절을 보냈죠. 따뜻한 명절을 보냈는데 지금은 매일이 지옥이에요.
법원이 팀F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지만 언제 피해 대금을 받을 수 있을지 기약이 없습니다.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지만 답답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수사가 시작된 지 두 달이 돼가지만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지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검찰에서 지금 수사 중이라고 하지만 누구 하나 구속된 사람 없고.
지난 7월 29일 검찰은 전담팀을 구성해 팀F 본사와 구영배 대표의 집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추석 연휴가 끝난 직후인 오는 19일에 처음으로 팀F 대표들을 불러 조사합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우리 첫 달 탐사선 다누리가 내년 말이면 임무가 끝나는데 그 뒤에 다누리를 어떻게 할지 우주청이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어쩌면 다누리를 달에 충돌시켜야 할 수도 있다는데 왜 그런지 김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년 전 달로 향한 다누리. 원래 임무 기간은 1년이었지만 연료가 많이 남고 상태가 좋아 내년 말까지 더 쓰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우리나라와 미 나사가 함께 다누리의 2차 임무 연장을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5년 이후 추가로 다누리 임무를 연장할 가능성과 다누리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네다섯 개의 시나리오를 검토 중인데 핵심은 연료를 다 쓰기 전 다누리를 달 상공 100km에서 올리느냐 내리느냐입니다. 먼저 달 충돌 시나리오입니다. 고도를 낮추면 더 자세한 사진과 데이터를 얻을 수 있지만 다른 비행체들의 안전을 위해 결국 달에 떨어뜨려야 합니다. 또 다른 시나리오는 연료를 쓰지 않아도 되는 동결 궤도까지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연료 없이도 돌 수 있기 때문에 기능이 다 멈출 때까지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9년 발사된 미국의 달 궤도선 에라로의 경우 당초 임무 기간 1년을 훌쩍 넘겨 15년째 쓰고 있습니다. 다누리는 달 탐사 경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충돌 경보를 받고 저희가 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경보 때문에 회피 기동을 총 4회 실시한 경험이 있습니다. 다시 원하는 궤도로 다시 돌아와서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달의 신비를 풀 많은 자료를 보내오고 있는 다누리. 곧 결정될 운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TBC 김민희입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수십억 원을 들여 유치했던 미국 스탠포드 대 연구소가 보조금을 삭감하겠다고 하자 철수 수순에 들어갔었는데 끝내 잔류 결정을 내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취재 결과 스탠포드 측을 붙잡기 위해 새 계약서를 써준 걸로 파악됐는데 거기에는 한국 정부가 간섭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가 한국 스탠포드 센터를 설립한 건 2021년입니다. 스마트시티 관련 연구를 진행하기로 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산업자원부 등이 총 162억 원을 들였습니다. 5년간 매년 30억 원의 보조금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설립 2년 만인 지난해 6월 스탠포드 측이 갑자기 국내 철수를 통보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당시 산자부 평가에서 연구 성과가 미흡하다며 보조금의 10%를 삭감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센터는 산자부 감사 보고서 제출 의무 등을 지키지 않아 기관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인천경제청이 미국 스탠포드대를 직접 방문하면서 철수하기로 했던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인천경제청이 스탠포드 측을 붙잡기 위해 새로운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경제청 보고서 등에 따르면 수정된 계약서에는 소통 채널이 본교로 내부 간섭 권한이 한국 정부에 없음, 내부 간섭 권고 자제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보조금은 삭감하지 않기, 연구 재량은 전적으로 스탠포드가 가짐 등도 포함됐습니다.
상호 균형 잡힌 계약을 맺지 못하고 일방적 퍼주기, 굴종적인 갑질 계약을 맺은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관리 감독 권한을 중도에 놓아버린 산업부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내지는 업무상 배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과 산자부는 스탠포드가 산학연구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면서 이를 통해 다른 해외 연구소 유치 추진이 가능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기간 이내 철수하면 보조금을 돌려받기로 하는 등의 조건도 새 계약에 추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연휴 때마다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은 고민이 많죠. 먼 귀성길 대중교통으로 같이 내려갈 수 있는지, 맡긴다면 어디에 믿고 맡길 수 있을지 궁금한 점이 많은데 정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려견 쿠키는 추석 연휴를 가족 대신 친구들과 함께합니다. 지자체 강당에 마련된 반려동물 돌봄센터에 머무는 겁니다. 운동기구와 장난감은 물론 전문 돌봄 인력도 있습니다.
여기 와서도 아이들하고 이렇게 잘 적응하는 것 같아요. 안전하게도 시골도 갈 수 있고.
반려동물 위탁소도 문을 열었습니다. 저소득층과 홀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1인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서울시에서 18곳이 운영되는데 최대 열흘까지 무료로 맡길 수 있습니다.
집에 혼자 오래 있으면은 아무래도 정서적으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위생이나 건강상으로도 이제 어떤 뭐 사건이나 사고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맡기는 게 불안하다면 함께하는 귀성길도 방법입니다. 대중교통도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애기 이름은 뽀뽀고 나이는 5살이고 KTX 타고 대구 가려고 합니다. 가방에 잘 넣어서 데려가면은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다만 KTX와 고속버스를 탈 땐 예방접종을 마친 뒤 전용 가방을 이용해야 합니다. 옆자리에 함께하면 성인 정상 요금으로 승차권도 추가로 사야 합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유럽 중부와 동부에 100년 만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한 달치 비가 하루 만에 퍼부으며 도시가 다 물에 잠겼고 인명피해도 속출했습니다. 김서연 기자입니다.
강물이 거센 파도처럼 세차게 밀려옵니다. 지붕 높이까지 넘실대는 강물은 도로와 철도, 다리를 모두 집어삼켰습니다. 폭풍 보리스가 강타한 중부 유럽에 수십 년 만에 최악의 폭우가 쏟아진 겁니다. 체코와 폴란드, 오스트리아 등 곳곳에 며칠째 폭우가 이어지면서 도시는 온통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주민들은 대재앙이라고 말합니다. 만 하루 동안 한 달치 비가 퍼부으면서 인명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집에 고립된 노인들이 숨진 채 발견되거나 구조작업을 하던 소방관이 목숨을 잃는 등 지금까지 최소 17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렇게 폭우가 계속되는 건 저기압 폭풍 보리스가 느리게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폭우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We've had a very warm Mediterranean sea this year, a warmer climate that the atmosphere can hold more moisture, which means when we get these rainfall events, the rainfall is so much heavier as we've seen over recent days, that these events are now likely, more likely to happen than they ever have been before.
폭풍이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헝가리와 슬로바키아까지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JTBC 김서연입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도 북한과 가까운 접경 지역 주민들은 마음 놓고 푹 쉬기가 어렵습니다. 북한은 이틀 연속 오물풍선을 날려보냈고 거기 맞대응하는 우리 군의 대북방송과 또 거기 맞서는 북한의 귀신소리 같은 대남방송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일상생활 자체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인지 밀착카메라 송우영 기자가 가봤습니다.
이른 아침 북한과 불과 수 킬로미터 떨어진 접경 지역.
경기도 파주에 있는 한 접경 지역입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추석 연휴 이른 아침부터 굉장히 많은 방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입니다. 우리 군과 대통령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K-POP 가요 등 여러 가지 방송들이 하루 종일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이 두 달 전쯤 시작했습니다. 오전과 오후, 저녁으로 나눠 서너 시간씩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발언이나 트로트, K-POP 등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밤이 되자 이번엔 북한의 대남 확성기 방송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동물 울음소리 같기도 귀신 소리 같기도 한 소음 공해. 우리 군의 확성기 방송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인천 강화군에서 들린다는 보도가 이어졌는데 밀착 카메라 확인 결과 이곳 파주에서도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평일이고 휴일이고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남과 북의 확성기 대결이 반복되다 보니 접경 지역 주민들은 지쳐갑니다.
귀신이 나오는 듯한 그런 소리가 나오고 밤에는 밤대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자정 넘어서까지 하거든요. 두 나라 모두 구체적이거나 현실적인 대안을 하지 않고 네. 굉장히 좀 유치한 접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집 안에서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도
심지어 창문을 닫아도 노랫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다 보니 일상생활이 어려운 수준입니다. 침실도 예외가 아닙니다.
양해를 구하고 침실에도 들어와 봤습니다. 평소에 잠을 자는 공간인 이곳에서도 대북 확성기 소리가 매우 크고 선명하게 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연휴를 맞아 근처 펜션에 놀러 온 사람들도 놀라긴 마찬가지입니다.
방송하고 그런다고 무슨 효과가 있냐고. 아무 효과가 없어. 군인들만 힘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더라도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해 방송은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건 뭐 어떻게 뭐 우리가 시킨 것도 아니고 제대로 하는 뭐
나라에서 군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 뭐 막을 수는 없는 거지 우리가.
북한이 오물풍선 살포 같은 도발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어 이런 소음공해 피해는 한동안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밤날 없는 남과 북의 확성기 전쟁은 어쩌면 양측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피해를 입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들은 하루빨리 이 소모적인 대결 분위기가 잦아들어 평화가 다시 찾아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밀착카메라 송우영입니다.
K-POP이 워낙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다 보니 이젠 대형 기획사들이 아이돌뿐 아니라 아이돌을 육성해내는 시스템까지 해외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에서 뽑힌 아이돌이 한국으로 유학을 오기도 한다는데 조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Welcome the members of the British K-pop train boy band.
팝의 본고장 영국에선 K-pop의 새로운 모델인 한 남성 그룹의 실험이 한창입니다. BBC는 다큐멘터리까지 만들어 보이밴드 디어 앨리스가 데뷔하기까지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호로가 어떤 박자에 충연했죠? 지금 내 모습보단 내 양옆, 내 앞.
100일간 한국에서 춤과 노래를 익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나라와 영국의 연예 기획사가 협업해서 태어난 최초의 밴드. 멤버들은 모두 영국 청년들이지만 노래는 익숙한 K-POP의 느낌 그대로입니다. 대만에서 음원 차트 1위를 휩쓴 걸그룹 젠블루. K-POP 시스템을 배우겠다며 국내 연습실에서 땀을 쏟습니다.
제가 이루고 싶은 꿈이 K-POP 무대에 서는 것이
이젠 국내 아이돌 그룹이 해외로 진출하는 게 아니라 대형 기획사들은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해외에서 멤버들을 직접 선발해 만드는 K-POP 그룹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나보다 팀의 동선을 중요시하고 팬에게 예의를 갖춰야 하는 아이돌의 자세까지 K-POP의 문화를 배웁니다. BTS를 키워낸 하이브는 미국, 스위스, 필리핀과 한국인 멤버로 구성된 다국적 걸그룹을 미국에서 데뷔시켰습니다. 이들의 연습 과정도 다큐로 만들어졌습니다. 해외 언론에선 K-POP 육성 시스템이 혹독하다며 그 그늘을 얘기하지만 하나의 장르로서 K-POP의 문화를 직접 배우는 움직임도 함께 일고 있습니다. JTBC 조수입니다.
기아가 7년 만에 프로야구 정규리그 정상에 올랐습니다. 단 한 점도 내지 못한 기아지만 2위 삼성의 패배로 매직 넘버가 지워지면서 한국 시리즈에 직행하게 됐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1회 초부터 3번의 만루 기회를 만든 기아. 그러나 득점으로 연결된 건 없었습니다. SSG 선발 투수 김광현의 위기 관리 능력이 빛났습니다. 시속 110km대 느린 커브로 연이어 삼진을 잡아 아웃 카운트를 늘렸습니다. 김광현이 5이닝 무실점으로 기아 타선을 꽁꽁 묶은 가운데 3회 말 박지환의 2루 도루와 오태곤의 희생번트로 만든 원아웃 3루 상황에 신범수가 적시타로 SSG의 선취점을 안겼습니다. 8회 말엔 에레디아가 솔로포를 터뜨려 승리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기아는 0대2로 패했지만 같은 시각 두산이 2위 팀인 삼성을 8대4로 잡은 덕에 남은 매직 넘버 1을 지웠습니다. 7년 만에 정규리그 1위에 오른 기아는 일찌감치 통산 12번째 한국 시리즈 우승을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스프링 캠프를 앞두고 감독이 교체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 시즌을 시작한 기아. 선발진의 줄 부상 악재에도 발빠른 대처로 위기를 넘겼고 40대 최영우부터 20대 김도영까지 타선의 고른 활약이 원동력이 됐습니다. 10팀 중 유일하게 팀 타율 3할을 기록하며 팀 득점, 타점, 장타율까지 모두 1위에 올라 있습니다. 40도루까지 한 걸음, 프로야구 시즌 최다 득점까지 단 한 점을 남겨둔 김도영은 정규리그 남은 7경기에서 도전을 이어갑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풍요로운 한가위 보내고 계신가요? 이번 추석의 더위는 한여름 못지않아서 7, 8월에 휴가철로 돌아간 느낌도 드는데요. 지난밤 서울에서는 역대 한가위 사상 처음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폭염의 강도도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간 더위가 덜했던 강원도에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졌고요. 남부 곳곳으로는 폭염경보로 한층 강화됐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도 더위는 계속되겠는데요. 지난 밤에 이어 오늘 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한낮에는 오늘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전히 30도를 넘어서겠습니다. 귀경길까지 대부분 지역에 강한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평소보다 조심히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최저 기온은 청주와 전주가 26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광주와 청원이 34도까지 오르면서 특히 남부 지방의 더위가 심하겠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목요일까지는 늦더위가 이어지겠지만 금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열기를 식혀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전하고 평안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